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왜 부활하셔야 됐고 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축복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오순절 이후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질병도 치유하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과 그리고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이 악인들이, 악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100% 완전히 치러주시고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청산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갚아지고 청산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돼요.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시면 죽은 신이에요. 그렇죠? 아니 살아나지 못하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을 하셨다는 증거가 우리의 죄값을 100% 치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죄값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죄의 권세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순절 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2000년 전에 그걸 안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신 분 아멘해 보세요. 이럴 때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 보셨는데도 본 것처럼 믿으시는 분 아멘하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우리 3차원의 시공간 속에 육신을 입은 이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세계에 이 차원을 믿을 수 있는 신령한 계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이 여러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권세와 파워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부활하셔서 급선무가 제자들 전부가, 아니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났다고 완전히 절망, 좌절, 불신 그리고 혼란이 왔어요. 그 미래가 깜깜해요. 그리고 죄책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guilty feeling.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어둡고 또 미래가 걱정이 되고 혼란이 오고 방황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다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찾아가셔서 전부 그들을 회복하셨어요.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파워풀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주님 안에 계셨던 주의 영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내주시키셨습니다. 그 주의 영, 예수님을 부활시킨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주님께 얼마나 멀리 갔던, 주님을 얼마나 배신했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주님 품으로 반드시 끌고 오세요.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영광의 환희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말씀을 청정할 때 이러한 주님의 회복과 크신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제 급선무가 부활의 몸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16장 1절 바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그 외 요한나,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얼른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양 잡는 그 시간에. 그리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를 하루로 계산해요. 우리는 동트면 아침에 그 다음 아침이 하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해질 때 이제 안식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해는 그 안식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특별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특별히 나무 위에 달아 이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죠. 우리의 죄도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는 그 시체를 하루 종일 거기 달아놓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조금 해가 지려고 하면 한 6시, 5시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시체를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랑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급히 향품을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써서 급히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여인들이 그대로 있던 여인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그리고 멀리서 어떻게 장사했나. 왜냐하면 급하게 장사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제 장사는 향품 향유를 잘 골고루 바릅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부패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마포로 잘 싸서 넣어야 되는데 급히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여기에 향품을 가지고 그 장사 지내는 걸 급했고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어딘지 확인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안식일이 지나면 그냥 동트기 시작할 때 얼른 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나시지 않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 부활의 증인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해방받고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아주 마귀에게 집혀서 퍼제스가 돼서 영육 간에 심히 상태가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받고 치료받고 그때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주 그냥 변심하지 않냐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던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얘기하죠. 천사가 7절에도 전에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주님이 살아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믿지 않죠. 또 마가복음 16장 12절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눈을 열어 나중에 보게 하시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13절에 또 믿지 않아요. 계속 이 증거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권하받으신 후에 또 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신 목적은 부활한 모습을 계속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부활의 확실한 이 증거를 그들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처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축복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40일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얘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성경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길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경 그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5절에 개바에게 보이고 그의 열두 제자에게 보이고, 6절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거 거짓말이다, 가짜다, 맺는 소리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거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니 죽은 자가 부활 못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을 부정해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않은 거고, 그러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지 못하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시지 아니하면 죄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죄값대로 그냥 사망 권세 아래서 죄의 형벌 아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이 죄가 들어가게 하고 사망 권세가 오게 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자신이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냥 사망 권세 아래서 끝나는 거잖아요. 살아나시지 않으면 뭐 죽은 신이잖아요. 아니 헛것이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가 100% 청산된 증거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죄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하심으로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주님 부활하지 않으면 주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이러고 사는데 아니 그걸로 이 세상으로 그냥 끝이고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면 크리스찬의 그러한 경건한 삶이 이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나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죽으신가? 부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이렇게 그냥 혈과 육이 있는 걸로 살아났고 그리고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3차원의 시공간, 이 육체, 혈과 육이 아닌 신령한 실체의 몸인 것은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런 몸을 입게 되고 그 몸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몸 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됐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죄된 본성이 있고 혈과 육이 있고 피도 나고 질병도 걸리고 죽는 이 육체를 썩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성에 영원히 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 우리가 어떤 몸을 입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병도 안 들리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 너무 아름다운 영화로운 몸이 이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43절부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면 욕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실패도 하고 그리고 추하고 죄 짓고 악하고 추하고 이거 욕된 것이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의 몸은 무죄 상태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이에요. 약한 것으로 씻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은 약하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44절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지금은 육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살려주러 부활의 생명을 주시러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이다.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 아담은 그냥 육의 사람인데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넣고 이 육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자니라.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걸 얘기하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이라는 건 이 지금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고 죽고 병들고.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으리라.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란 건 지금 이 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 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면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 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처럼 무죄 상태로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인격과 마음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어요. 우리가 주님 재림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죠. 그때는 이제 주님처럼 무죄 상태가 되죠. 주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다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혈과 육으로는 못 들어가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주님 재림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죽으면 무덤에서 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걸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실체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하여 주신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주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고 무죄 상태에서 그리고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썩지 아니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다 변화되리라.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이거를 바로 이 진리를 부활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53절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부활하고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으므로 이미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린 걸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born again 예수님 믿을 때 다시 태어나게 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시킨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부활의 진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고 증거하고 또 성경으로 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20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못 봤는데도 그 믿음을 선물로 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세계를 믿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계시를 준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 차원이잖아요. 이 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으시죠? 예,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셨는데도 아직 안 믿어지면 그냥 자라면 돼요. 조금 아직 조금 덜 자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자라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내가 죽는다 그랬는데 안 믿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라. 아니 죽었다 3일 있다 내가 살아난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게 되고 살아난다. 이거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이거를. 이게 안 와닿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성경에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과 이적, 이거 외에 너무너무 많은 표적, 이적을, 기적을 행했어요. 그걸 다 적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책도 부족하다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 기적을 특별히 제자들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믿었거든요. 근데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풀어주셨다고요. 분명히 부활해서 다시 성경을 가리킵니다. 전에 가리켰는데 다시 가리켜줬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못 믿냐 하면 이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능력이 크시잖아요. 아니 죽은 나사로도 죽어서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깨끗한 건강한 몸으로 멀쩡하게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 먹이고 아니 뭐 이 능력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날 때부터 앉은뱅이나 뭐 중풍병자 뭐 중병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들 말씀 한마디로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적 표적을 그 능력을 봤다고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 주변의 모든 열방 나라가 전투에 그냥 다윗이 다 승리해요. 그래서 다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다윗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의 이 테리토리를 최대한 확장해요. 계속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주변에 압제를 받던 그 나라들을 다 그냥 디피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이렇게 파워풀 킹 그런 피겨로 제자들마다 그 생각이 이게 벗겨지질 않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능력이 너무 크신데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시고 3일 있다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주님을 이렇게 보면 이게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 그리고 주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 신문 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엄청 맞아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망가지고 온몸이 찢어져서 십자가에서 수치에 이 저주에 십자가형에 그냥 달려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그냥 힘없이 죽으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끝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자기 속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는데도 이게 안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제자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아니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 살리는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안 믿어 하는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이 그때 제자였으면 하나님 그때 나를 뽑아주지 그러면 나는 그냥 믿었을 텐데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도 아니 죽은 나사로도 벌떡 살리는데 내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아니 이 제자들 뭐 하는 거야 하는 눈빛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런 불신이 계속 있어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고난이 오면 뭐라 그랬어요? 불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생각지 않은 문제 변수들 인생에 너무 쇼크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그 순간에 할렐루야 온전히 기뻐해요? 그럼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거고 불시험으로 너 퓨리파이하고 생티파이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기뻐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삶의 그 말이 믿어지냐고요. 환경에서 그거를 볼 때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똑같이 낙망좌절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이에요.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 귀신 들린 여정을 쫓아냈는데 그냥 봉변을 당하죠. 모함을 당하고 채찍에 많이 맞고 깊은 옥에 들어가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죠. 그 고난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와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믿고 진짜 온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숙한 신앙이 되죠.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초신자부터 말씀 들을 때 잘 말씀이 안 와닿아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자꾸 듣고 듣고 신앙이 자라면 더 알아들어요. 조명이 오고 믿음이 오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신령한 세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내 생각에 자꾸 깨어지고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생각이 빠져야 그 말씀 그대로 막 믿어져요. 그리고 용기가 오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에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꽉 잠갔어요. 그런데 문을 잠가는데 그냥 딱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부활의 몸의 실체가 뭔지 보여주셨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에요?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셔요. 그게 영 같아요. 영체 같아요. 근데 또 만지면 만져지고 음식도 잡수시고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또 만지면 만져지는데 한순간에 영체처럼 또 없어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입을 몸이에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은 시공간 물질 세계 속에 혈과 육을 입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의 이 영적 세계의 수준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차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신령한 세계의 차원. 우리는 신령한 세계 이 땅에 살지만 주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천국의 실체 거기에 들어갈 우리의 몸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항상 이렇게 같이 계셨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공간에 제안을 받으셨죠. 변화산에서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그때 잠시 보여주셨어요. 이게 트랜스피겨가 되죠. 영화로운 몸으로 잠깐 그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주님이 거듭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보여주고 말씀을 열어 가르칠 때 성령의 조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영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 예수님 이거 뭐지 아니 못 봤었으니까 이런 거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세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이걸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세계 그 속에만 보고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개념이. 아니 그 속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의 능력이 무엇이고 영광이 뭔지.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길 추원합니다. 이걸 뛰어넘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만져보라. 나 영 아니야. 뼈와 살이 있지.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손과 발 여기 창자고 못자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얼마나 친절. 봐, 나 영이 아니야. 만져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너무 기쁜데 아직도 믿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모르고 아니 어떻게 이걸 못 믿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아. 아니 주님 살아나셨, 죽은 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의 몸이 이거 생전 보지도 못한 막 영체처럼 왔다가 만지니까 다 만져도지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이라고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계속 이걸 확신시켜줘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 신령한 몸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fully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계속 보여주고 나타내 주십니다. 뭐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봐요.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실체가 허상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인 걸 보여주기 위하여 어디 뭐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마침 생선 한 토막이 있어요. 비린내 나는 생선.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세요. 얼마나 제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실제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기네들도 먹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쩝쩝쩝 드셔요. 비린내 나는 생선. 이거는요, 예수님이 생선 드시고 김치찌개 드시고 꼭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살고 안 드셔도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 인간적 차원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갖게 된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잡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 수준에 맞게 그 믿음을 북돋아주시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신자에게는 초신자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상하게 일어나게 하세요. 또 믿음이 성숙하면 거기에서 자기의 지금 한계점을 넘어가도 더 큰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고 자기 수준에 맞게.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또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죠. 낙망하고 실망하고 가는 13절에 보면 24장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 7마일이 되죠.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낙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엠마오라는 촌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두 제자가 슬퍼하며 낙심하며. 어느 시점에 나타났는지는 몰라요. 여기 정확히는 있지 않으니까. 근데 7마일 되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도중에 지금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걸으시면서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몰랐냐. 그 그냥 훌륭한 선지자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15절에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열어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영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주의 영이라고 불러요. 성령님.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동행하고 계신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성경 속에 겪는 모든 걸, 아픔을,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승천하시고 주님 대신 성령님을 아예 우리 안에 넣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미래가 깜깜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회복하기 원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회복돼요. 깜깜하고 지금 방황하고 혼란이 왔어요. 낭만과 좌절 속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슬퍼하며 그러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주님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시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줘요. 26절로부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나중에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시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모세의 글부터는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건 그래서 예배 때 이걸 자세히 풀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 드리니까 성경 기절기절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 소망이 생기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세요. 31절 이제 그들이 집으로 들어오시라 그러죠. 그냥 지나갈 것처럼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의 눈이 밝아져, 이거 밝아졌다는 거는 디아노이거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완전히 닫힌 걸 열어주는 걸 얘기해요.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영적인 눈이 열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신적 세계 영적 세계의 수준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고 눈이 열린 거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이 더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더 밝아지는 건 여기 원리를 주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말씀을 열어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려면 자세히 풀어주는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셔서 설교를 자세히 들어서 이 풀어드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뜨거워지고 낭망 좌절이 떠나가고 한계점에 뛰어넘지 못하던 것이 믿음이 생겨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풀어주신다는 이 원어의 의미도 디아노 이거예요. 완전히 닫힌 걸 열어준다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심령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낭망, 좌절, 두려움 안 된다는 거, 미래가 깜깜하고 혼란한 거, 이것이 완전히 어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장래가 있고 이러한 감동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말씀 해석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줘서 여러분의 믿음이 막 담대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 드릴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부활의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도구예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기도 제목은 그 부활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기도 제목 있죠? 그걸 통하여 완전히 믿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부활의 권세 배후에는 사탄이 공격하고 문제가 머리가 박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나가게 돼 있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한 증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충만한 최고의 맥시멈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갈망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덜 받는 건 게을러서 그래요. 믿지 않고 순종도 덜하고 열심도 안 내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귀뚱으로 듣고 여러분 페이어텐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생선을 잡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생선 잡수신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증거를 이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프로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적 표적 뭐 번쩍번쩍 죽은 자 살아났다 신유가 일어난다 그것이 말씀으로 프로브가 되고 그 이적을 일으키는 자의 진짜 참정인지 아닌지 그 이적 표적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이 증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다음에 다시 가르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함께 있을 때 이미 가르쳤지. 그런데 그때 인본주의 생각이 있어서 그게 자꾸 안 들어왔다니까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하는데 그게 안 들려 귀뚱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이 능력의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그 얘기해도 이분은 안 돌아가셔 이러고 생각을 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샥을 받은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다시 얘기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시편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전부 성경 공부를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고 성령님의 내주와 그 능력과 그걸 가르치시고 가셨어요. 잡히셨어요. 또 가르쳐주십니다. 말씀으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여기도 디아노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그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증인의 이 사명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길 축원합니다.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다 자기의 상태에 맞게 어프로치 하셔서 전부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에게 너 내가 부인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세 번 오직에 부인해? 이러지 않고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면 자기가 얘네들 다 부인해도 자기는 안 부인한다 그랬잖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긴 했죠. 근데 자기를 의지해서 실패했습니다. 이걸 세 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이건 베드로에 맞게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셔요. 이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세 번째 물어볼 때는 17절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거 안 믿으시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 중심을. 여러분 진정 주님께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주님 내 중심 아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고 막 약점 실수 그냥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페일해버린 거예요. 사명을 회복해주죠.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으며 울면서 무덤을 못 떠나요. 딴 사람은 다 떠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이걸 찾아야 되지 슬퍼하며 무덤을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절망 좌절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인으로 보여주십니다. 각자에게 맞게.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슬퍼하며 낙망하고 이 사랑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서 첫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게 주님이 이렇게 다 찾아오셔서 회복을 하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전부 회복하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적고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실패해도 주님은 일으켜 세우기 원해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분명히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120명 정도 되죠. 모인 무리가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또 여인들과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은 예루살렘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약속 그 예배의 장소에서부터 이제 전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성령의 파워가 제자들에게 임해요. 제자들에게 여기에 그랬을 때 베드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봐요. 완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오순절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임에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이 이거 뭐야 술 취한 거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 심령성에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친 거 구약의 말씀 그동안 가르쳐준 말씀들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이게 예언이다. 새언약의 축복 성령의 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신다는데 바로 그거다 하고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초대교회 3,000명이 탄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랍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가장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약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드럽고 사랑의 음성으로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해줍니다. 교제도 회복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의 교만을 보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가장 약점이 많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파워풀한 설교에서 3,000명이 구원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그 부활의 능력까지 새언약의 축복에 이 새언약의 성령의 파워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이 적고 불신정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잘 귀뚱으로 안 들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풀어 가르쳐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열심히 나오셔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드리잖아요.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줄 때 성경을 자세히 알고 성령의 이 믿음이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세히 깊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줘요. 영안의 눈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육안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막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근데 깊은 옥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환경 보라보고 낭망 좌절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주신 거고 마음을 열어주신 거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문제의 현장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여기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초대교회. 그래서 파워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 설교를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준비돼서 파워가 나와요. 일반 거기 집사들, 스데반, 빌립, 사도 같은 놀라운 파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그들을 통해, 그리고 초대교회가 준비돼서 핍박이 오면서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들이 이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절날 뭐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건 그 위에서부터 보면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 재림 때 나팔소리 아까 15장 봤죠? 부활하게 되고 사망아 너 쏘는 게 어디냐, 이 사탄아 너 쏘는 거 어디서, 다 깨졌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흔들리고 날마다 흔들릴 일이 많죠. 마귀가 공격하고 문제가 공격하고 힘들고 라이프 버든에 막 눌려가지고 인생의 짐에 막 힘들어서 흔들리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베드로에게는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막달란 마리아는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떠나요.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같이 걸어가요. 동행하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주고 눈을 열어 예수님인 걸 알게 합니다. 그때 싹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뭔지 각자 수준에 맞게, 제자들마다 안 믿으니까 그 앞에서 상상까지 잡수시면서 봤지 만져봐. 도마는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열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안 믿어요. 손에 못 잡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안 넣어보면, 그러니까 또 나타나서 여기 넣어봐, 손에 창자고 못 자고 여기 손을 넣어봐. 예수님이 도마는 도마의 수준에 맞게 나타나서 여기 만져봐, 여기 못 자고 창자고 다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는 거야. 도마는 도마 수준에 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 전부 회복하셔요.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활의 권세와 영광을 이 주변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여주는 표적을 드러내기 원해요. 이게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